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 그러니까 재림의 주제와 관련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런 그 맥락에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이제 영원히 동행하는 복락을 누리는 그런 길이 열리는 그것으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그리고 바르게 또 일구어 나가야 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부터 바르게 살아가야 할이 신자의 삶을 항상 저지하고 항상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에, 설교 제목에 나타났듯이 사랑의 회방꾼,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규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죄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이제 죄는 불법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죄와 관계된 그런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사도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죄는 불법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말해두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신자들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던 것을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경계를 해야 하는데, 그 가르침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영혼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육체는 이것은 하등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우리가 또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삶을 사는데 회방이 된다. 지금 그래서 그 지금 사도는 그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가 왜 불법일까요? 죄가 이 세상에서 물론 죄를 지으면 불법이죠. 사회의 법에 저촉이 되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의 불법이 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불법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자가 죄를 지을 경우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죄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런 묵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 분열이 초래가 되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움과 적개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세상에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죄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인간의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면 기독교의 가치가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주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를 우습게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신자들을 욕하죠. 물론 욕하는데 하나님도 따라서 우습게 본다라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죄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왕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완성된 목표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잘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원칙과 법들이 무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뭐 어떤 것이 죄다 뭐 이렇게 구별돼서 이렇게 조항으로 나눠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서 비껴가면 어긋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성경에서의 정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비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이 더디가게 하고 또는 퇴보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본문의 쟁점은 무엇이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말합니다. 또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보신 다음에 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지? 그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셔서 찾아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요한일서를 읽을 때 말씀에 대한 이런 해석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우리가 요한의 의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이 구절의 말씀들을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1장에서 요한이 서술해온 그런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1장에서 보셨죠? 6절, 8절,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 신자가 죄를 짓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알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죠. 축복입니다. 핵심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본문에서 지금 3장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너무 구구하니까 제가 세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소소한 죄를 짓는 것은 맞는데 극단적인 살인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살인 말고 또 어떤 죄가 극단적인 죄죠? 살인은 물론 극단적인 죄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히 상처를 주었습니다. 극단적인 죄입니까? 아니면 그냥 봐줄 수 있는 죄입니까? 기준을 따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탕 하나 훔친 거는 그냥 애교의 죄고 뭐 돈 100불을 훔친 것은 법에 저촉되는 죄니까 그거는 극단적인 죄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해석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아, 그거는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일시적으로 뭐 우리가 의도적인 거짓말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의도.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죠. 뭐 말을 쏙 빼놓고 안 한다라든지,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뭔가 쏙 빼놓고 안 해. 뭐 대세의 지장이 없다 이거죠. 뭐 피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러나 그런 것을 함으로써 자기 욕심을 슬그머니 채우거나 자기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그것은 의도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의도적이다 그것도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굉장히 애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신자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속해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무엇을 더해놨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 이제 반복적이라는 말을 이제 추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계속적으로 얼마만큼이 계속적입니까? 1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짓는 죄는 지속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가끔 짓는 죄입니까? 우리가 가끔 짓는 죄는 용인된다면 그럼 가끔이라는 말은 얼마만큼이 가끔이죠? 또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겠죠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요한이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해석들을 보셨을 때 그것이 다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지만 그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어떤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해석의 줄기 자체가 문맥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바로 거기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데 우리가 해석의 방향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극단적인 죄, 의도적인 죄, 지속적인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려고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각하게 보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본심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 것이 용인되거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지금 밝혀놓고자 하는데 요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학교와 같은 명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랑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누구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길거리 다니면서 싸우는 학생들은 그 학교 학생이 아닙니까? 혼을 나더라도 그 학교 학생은 학생이죠.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은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근면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남에게 시비 걸지 않고 길거리 다니면서 싸우지 않고 이런 분명한 원칙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이라면 그런 부정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주는 어떤 원칙적인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의 인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학교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요한의 의도를 새겨볼 때는 그것이죠. 사도가 6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신자의 신분에는 배치되는 것이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 속에서는 죄를 짓죠. 그래서 1장에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현실을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크리스천의 입장,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크리스천의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되고 어떤 죄는 안 되고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서 간과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부분을 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깨달으셨다면 요한 1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열쇠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배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가 계명이란 말을 할 때 제가 2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모세의 율법이나 옛 계명, 그러니까 옛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에는 구약의 인용 구절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런 사랑의 계명으로 조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율법처럼 성문화된 것이 아닙니다. 규정되어지고 글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 아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까지 가는 것을 쭉 마음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보는 것을 새 언약 시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그 조명 아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다. 그러나 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따르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여러 덕목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실험을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되고 실천을 해보시고 나서 아, 다 해보니까 사랑이 최고로구나 그러면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이 최고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더 깊이 깨닫기를 구하고 애쓰고 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의 어떤 최고의 목표로 삼고 모든 초점을 사랑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어느 사랑의 단계를 지나가겠죠? 그 사랑의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분명히 아,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큐티 쉐어링 할 때 가끔가다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행복을 느끼며 나는 또 오늘도 이런 희망을 가지며 삽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배희성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신자가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렇게 하고 하면은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한계를 깨닫고 구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 언약 아래에서의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받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환희를 느끼고 어떻게 사랑의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능가하고 율법을 다 이룬 삶을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체험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자신의 삶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단계에 올라가면서 희열을 맛보고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확신을 자그나마 이렇게 맛보는 사람들은 누가 당신 이거 저희 율법에 좀 틀린 문제 아니야, 이거 성경에 나온 대로 안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연연해서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누가 자기를 또 못 살게 군다 하더라도 다소 그것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등 굽은 여인을 고쳐주셨죠. 고쳐주셨을 때 회당장이 당신은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한다,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이 딸이 그동안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아오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안식일 날 내가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것이냐 하면서 그 회당장의 말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어? 나를 한번 찍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부차적인 비난은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들, 우리 모든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투신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그 애완견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의 관계를 순종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사랑의 발돋움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조건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특권이죠. 새 언약 아래에 살고 있는 성도의 특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 아래의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시작하죠. 새 단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3장 중후반부에 이제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는 어떤 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못하면 새 언약 아래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정말 예민하고 섬세한 죄의식을 투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옛 언약 율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당장의 죄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죄의 반대는 율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이 모든 죄는 바로 사랑의 반대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조명되는 죄의 실체를 이런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에 사랑 없음에 분노해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우리 환경에나 뭐에 사랑 없다고 분노할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통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진정한 신자는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분리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이나 사회를 가차없이 판단하며 자기 마음속에서 다 내쫓아 놓고서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정당화하기에 힘씁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근본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래서 괴롭고 아프고 화가 난다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모두 다 죄의 증상들입니다. 새 언약의 조명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율법에 매이면 자신이 매우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마음은 깊이 공허하고 무언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편안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토록 채우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욕구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내 몸을 우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할 때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뭐 우리 삶의 윤활유 작용 가볍게 윤활유 작용을 해주는 그런 어떤 뭐 TV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를 즐긴다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주된 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본질적인 욕구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이라면 그것은 방황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이 반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율법을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비춰지죠. 자 시작. 가늠하지 말라.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넘어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우리가 늘 새겨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시는 속죄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일깨워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했죠. 성가대에서도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것이 중간에 나왔죠.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은 우리가 늘상 새겨야 하고 늘상 바라보아야 하고 늘상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는 이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이 속죄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그 실현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이것은 지금 초림을 말하는 것이죠. 또 8절에서도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없이 하셨습니까? 제가 세 가지 단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랑에 저촉이 되는 죄도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이 본래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지상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사랑의 그 실천을 잃어버리시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흠이 있는 죄를 지신 분이라면 그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지고 세상의 죄를 지셨지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흠이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고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롭다함을 입은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선언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지금 이렇게 안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끄러움이냐면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 죄의 용서와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입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열리는 그런 측면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이것을 믿고 있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뭐 세례나 침례나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4월 15일에 침례식에서 공동체의 축복 가운데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 이 과정을 다 응당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먼저 마귀의 일이 붕괴된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인간에게 죄를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면 너의 뜻을 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어. 그런 거짓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신의 삶에 모든 불행의 원인을 일으키는 그런 죄의 씨앗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귀의 거짓말은 예수의 속죄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자기 손에 붙잡아둘 수 없고 운명에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는 그런 주변 인물로서는 우리에게 많이 종종 찾아오죠.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를 흔들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잡혀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가 뭐죠? 참사랑을 배울 수가 없고 참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같은 인생을 얻어서 살면서도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분명히 아름답고 숭고한 그런 사랑의 세계와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내 뜻대로 사랑하겠다, 내 뜻대로 선하게 살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랑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내가 왜 이상하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면 제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랑도 안 되고 뭐도 안 될까, 이렇게 내 삶이 정체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곧바로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예수님의 공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길에 회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것을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무언가 마음에 감동을 얻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작은 일이 떠오르면 그것을 실천해 보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가면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서 신앙의 참 기초이자 동시에 신앙의 최고복인 그런 형제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